사람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겨 교사의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주님의 온전한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제 교사의 길을 걷습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충성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어린 양들을 온전히 잘 돌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지혜도 없고 육신적으로도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오직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더 풍성 주시는 온전한 은혜에 의지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함께하고자 합니다. 오늘 분반교수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학생들을 도와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선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임교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필요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능력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21장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우리 교사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분반교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공통교육부터 지금까지 잘 극복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지금 공통교육 받고 지금 전문화교육을 받고 계시는데, 오늘 분반교수법, 그 다음 주에 있을 분반교수법, 이 분반교수법이라는 이 공과는 주제는 우리 교사들에게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지금까지 공통교육도 받고 오늘 오전 같은 생활상담에 대한 것도 받고 청소년 특성, 또 대중문화 이런 것도 또 교육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분반교수법을 위해서 그런 신입교사 교육의 부수적인 교육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절대 조시면 안 됩니다. 자, 분반. 여러분들이 지금 참관 수업을 쭉 공통교육 때부터 해오셨기 때문에 참관을 하시면서 분반 학생들이 얼마나 선생님들을 괴롭히고 말도 안 듣고 어떤 학생인지를 잘 아셨을 겁니다. 그러나 중고등부 참관을 해서는 조금 초등부하고 유초등부 차이가 있는 게, 일단은 중고등부 학생들은 구원받은 학생들이라는 것이 주축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부 학생들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섞여 있는데, 중고등부는 많이 구원을 받은 학생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고등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분반 수업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일날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인데, 오늘 참관하러 갔었을 때 그 전도사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분반 수업 하셨던 시간, 그 분반 시간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소수의 학생들로 구성된 그런 학생들을 담당해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말을 천천히 할 때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교육활동입니다. 그때 교재가 필요한데, 그때 중고등부에서는 참빛 공과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일날 이루어지는 이 교육 활동, 세상에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을 선생님들 만나서 교육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교회학교에서는 52주, 1년 52주, 한 달, 두 달도 못 만나고 교육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시간도 아니고 두 시간 만나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엑기스적인 교육을 하지 않으면 1년 후탁하고 교육이 안 이루어지고 성장이 안 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보충하는 게 바로 평일날 생활 가운데 행해지는 교육활동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분반 수업에는 평일날까지에 포함해서 교육을 얘기를 하는데, 편지를 쓴다거나 이메일,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 전화, 신방 이런 것들이 분반 수업에 포함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오늘은 강의가 주로 분반 수업에 대한 원리를 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 다음 허재창 선생님께서 실무적인 부분들을 많이 강의를 하실 겁니다. 우리가 중등부, 고등부로 좀 나눈 거는 일부러 분반 수업에 대한 강의를 많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고등부라는 단어를 쪼갠 거지, 중등부 방법, 고등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고등부니까 고등부에만 좀 집중하고, 오늘 중등부 아니니까 조금 머리를 조금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자, 분반 학생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교사가 돼서 이제 학생들을 만나면 7명에서 많게는 10명 정도까지 학생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난 학생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읽은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우리 어린 양을, 주님이 맡겨주신 어린 양을 어떤 개념에서 맡으시는 거냐면, 우리가 학생들을 기도하는 가장 큰 힘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하신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전혀 이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첫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00%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마음이 없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도저히 교사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돌보는 그런 마음은, 사랑은 주님께서 받은 사랑이 아니면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기도 가운데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없다면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주님께서 어린 양들, 집에서 보통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나의 소유물, 전유물처럼 너 이래 저래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부리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는 게 되는데, 교회학교에서, 물론 어린 자녀도 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절대 전유물이 아닙니다. 인격체고요. 똑같이 천국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똑같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그냥 대충대충 슬렁슬렁 이렇게 일주일 한 번 수업 빼 학원 안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오는 학생들을 정말 오늘 그냥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그냥 보내는 일은 정말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고등부 참관을 몇 번 들어가 봤는데 그 한 시간 동안 참관을 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저 우리 학생이 정말 뭔가를 받아먹기 위해서 왔는데 선생님은 엉뚱한 얘기를 하면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너무 막 속이 막 안타까워 죽겠어요.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관을 하실 때 그런 분별을 좀 해서 저런 거는 좀 도움이 안 되겠다 이런 것을 과감히 잘라서 더 업그레이드된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어린 양들을 내가 아니면 누가 돌보랴 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그런 마음이 없이는 나 아니면 다른 분이 뭐 돌봐 주겠지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분반 학생은 내가 아니면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그 학생은 내가 돌보지 않으면 그 학생은 바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한번 떨어져 나가면 영원히 못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형제를 실족케 하는 자는 연자 맷돌에 매어서 목매달아서 바다에 빠치우리라 그랬잖아요. 정말 그럴 일은 정말 없어야 되기 때문에 강한 책임감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요. 이 주님의 어린 양들, 자 분반의 의미 자상하게 봅시다. 이 주님의 어린 양들을 돌본다는 게 주로 뭘까? 어떻게 교육을 이제 하는 것인가? 가장 보면 이 양 하면 떠오르는 게 이리가 떠오르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양이라는 단어를 표현하셨을까? 분명히 양을 잡아먹는 이리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 우리 학생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 죄 짓고 학생이 수업 안 교회 출석 안 하고 이렇게 말썽 피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구의 마음에 지배를 받아서 그러냐면 사탄이 지배를 해서 그런 거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 유임 그 책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직접 찾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같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마귀가 사자를 같이 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신앙의 초점은 사탄이 문제라는 것을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요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랬죠. 마귀 equals 범죄. 죄를 짓는 거는 마귀의 유혹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귀를 사탄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으로부터 지켜내는 그런 문제가 있어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큰 핵심 분반 학생들이 내게 어떤 관계가 있고 이 학생들은 어떻게 지키냐 사탄으로부터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쏙 넣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반 교수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 반을 맡을 겁니다. 보통 학기 초에 맡는데 여러분들은 학기 중간에 맡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맡으면 약 6개월, 6, 7개월 아니죠. 더 되겠네요. 3월, 2월 말까지니까. 자, 1년간 맡겨진 주님의 어린 양을 우리 선생님도 돌보는데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핵심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제 거시적으로 보자는 거죠. 하루하루가 아니라 그 맡은 어린 양들이 어떤 맥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가. 가장 넘버원. 뭘까요? 자, 여기 답이 있죠. 자, 여기 주인물을 보지 마시고 항상 제 얼굴을 보시면 집중이 잘 될 것 같습니다. 힌트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고요. 규이학교 목표 두 번째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알게 한다. 구원 점검입니다.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운 자니라. 보통 분반에서 가서 보면 분명히 구원을 못 받은 학생들이 특히 중등부에 있어요. 고등부에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가라지는 어디 가도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반 선생님이 우리 반 학생이 구원을 받은 학생인지 아닌지, 진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양인지, 마귀의 새끼인지, 아직 내 자식이 남 자식인지 아직도 구별을 못해. 그런 일은 정말 없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신입교사 입장에서는 이 녀석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점검한다는 것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이제 이번 프로그램에 제가 못 넣었는데 다음 프로그램에 전도 상담 점검에 대한 어떤 전도 상담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더 넣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구원을 확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전도 집회를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제 그걸 따라서 점검을 조금 해 보시면 나올 수가 있는데 반드시 구원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 점검을 가장 언제 하는 게 좋냐면 중간에 점검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선생님 학생들 모아놓고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상견례 하는 듯 하면서 구원 간증 우리 한번 하자 이렇게 선생님도 하고 들어보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아예 공과 제목이 구원 의심이라는 공과가 있으면 그런 걸 통해서 구원 점검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 샘플이 바로 실전 예시가 이런 구원 점검하는 이런 걸 가지고 제가 공과를 예시를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워낙 중요한 공과이기 때문에 예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 두 번째는 1년간 맡겨진 주님의 어린 양을 돌보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핵심적인 목표 그게 뭘까? 당연히 하나님 사랑을 온전하게 키우고 선한 일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일꾼으로 키우는 거, 이 두 가지인데 교회학교 안에서는 아직은 이제 졸업을 시키면 일꾼으로 이제 쓸 수 있도록라는 개념이지만 교회학교 안에서는 일단은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이제 자라도록 하는 겁니다. 이 선한 일에 자라도록 하는 이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내게 맡겨진 분반 학생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때 우리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우리 교사한테는 핵심적인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봉사 이런 정상적인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말씀도 잘 안 읽고 기도도 잘 안 하고 교제도 잘 빠졌다 나왔다 하고 전도는 생전해보지도 않고 봉사는 물론 더더욱 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해서 정말 이런 걸 잘할 수 있도록 할까? 이게 교사에 해야 할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최선의 방책이 뭘까? 이거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 세선의 일. 자, 뭘까요? 아까 분반의 의미에서 그거를 원리를 잘 생각한다면 그 답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우리 어린 양들을 사탄으로부터 지켜만 딱 내줄 수 있다면 신앙생활은 저절로 잘 됩니다. 그 학생들에게. 그러죠? 사탄으로부터 지키는 일이 가장 큰 일이에요.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돌보기. 돌본다는 게 이제 우리 가정에서 연상을 해보세요. 밖에서 때가 묻어 있는 애들은 목욕도 시켜주고 씻겨도 주고 옷도 새 옷도 입혀주고 이렇게 단추도 채워주고 이렇게 뭔가 돌보는 일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말씀 이런 공급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사탄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본 경험을 토대로 자 사탄으로부터 지키는 이 지혜를 한번 제가 과거에 분반을 하면서 실제로 해보고 아 그렇구나 라고 알게 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실제 경험을 통해서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요, 아프리카에 동물의 양극을 보는데 그 어린 그 동물들은 꼭 무리를 지어서 다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꼭 그 주변에는 맹수들이 따라다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아무리 연약한 사자하고 어린 양이 이렇게 그 기린이나 뭐 쉽 하여튼 그런 동물들이 분명히 싸움 후면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 무리는 공격하지 못한다는 걸 보고 아 참 신기하다. 그냥 가서 확 잡아먹으면 될 것 같은데 왜 못 잡아먹을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꼭 쳐져 있는 동물만 잡아먹더라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쭉 배우는 과정에 이 말씀을 알게 됐어요. 에베소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미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이 와닿았어요. 뭔가 하나되게 하는 것이다. 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에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정확하게 연결이 되면서 뭔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되게 한다는 게 뭐냐. 그리고 두 사람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한다겠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것은 마음이 하나 되는 거라는 거였어. 그러니까 분반이 모든 학생들과 교사가 한 마음으로 뭉쳐 있으면 그 반은 그 사탄이 공격을 못 하더라는 거였어요. 제가 고3 때 우리 반 같은 경우는 고3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고2 분반하다 고3을 이제 올라가서 야 고3 때는 정말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5분 10분을 아까워 하면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교회도 잘 빠지고 그럴 것이다. 특히 또 우리 반은 막 서울대 갈 학생들이 한 두 명인가 세 명이 있었어요. 공부를 아주 잘한 학생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와, 저 학생들의 신앙 저 학생이 분명히 막 학원 간다고 빠지고 막 그럴 거다라는 걸 강한 압박을 가지고 이제 학년을 시작을 했는데 정말 하나 되게 하는 어떤 그런 모션이 모든 게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3학년 시작해서부터 3학년 끝날 때까지 6명의 반이 처음에 7명을 받았는데 한 명은 처음부터 한 번도 교재에 안 나온 학생이 한 명 있었고, 그러니까 그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제 분명한 학생이 있었고, 6명이 처음에 딱 시작해서 졸업할 때까지 6명이 한 번도 중간에 전도를 해가지고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늘어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이제, 아직 신앙이 안 자라기 때문에 2학기 때 막 구원을 받아보면은 당장 내일 모레 시험이잖아. 그러니까 신앙이 안 되니까 3학년이 구원받고 교재 붙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6명만큼은 처음부터 결석은 물론 안 하고요. 지각도 안 했어요. 지각을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3학년이 마치고 나서 그 비결이 뭘까. 그걸 분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그 비법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것. 만약에 동대문 교구에 혹시 계신 선생님 계신다면 그 정문성 집사님께서 제가 누구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동대문 교구가 그렇게 전도가 잘 되고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것에 굉장히 힘을 쓰신다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맞다 그렇다 더 확증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 되게 할 것인가. 이런 노력이 이제 필요합니다. Unity in the body of Christ.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도부대 형성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분반 수업에서 우리 교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냐를 묻는다면 넘버 원, 넘버 투. 이 사탄은 진짜 하나 되게, 어떻게 하면 하나 되게 할 것인가만 연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통해서 사탄을 물릴 수 있는 거는 기도니까. 자,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어떻게 하면 하나 되게 하실 것인가. 그 비법은 저는 학년이 시작하자마자, 그때는 분반 수련회라는 게 없었어요, 교육학 프로그램에. 근데 학년이 시작하자마자 두 번째 주에 바로 학생들을 1박 2일로 천안으로 분반 수련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들이 있었어요. 고등부는 직접 전도를 이렇게 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한테도 전화를 해가지고, 요즘 학생들이 얼마나 그 악하고 이렇게 막 사는지 부모님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면서 설득을 해가지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다 보내줬어요. 왜냐하면 당장 겁이 나거든요. 겁을 막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님께서는 아이고 그러라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고 안 가고, 부모님이 물론 구원 받았으면 100% 데리고 가는 거고요, 구원 받지 않은 부모님도 걱정 없이 데려갈 수 있습니다. 비법은 겁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반 수련회 비법은 또 나중에 나오는데, 또 두 번째, 형제들인 경우는 어떻게 또 하나가 금방 되냐면, 사우나를 한번 데리고 가면 굉장히 또 빨리 친해집니다. 사우나를 데리고 가면 굉장히 빨리 친해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자매인 경우는 라면이나 떡볶이집 한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신당동 떡볶이 뭐 이런 걸 데리고 가면 굉장히 오늘 딱 갔어요. 그 다음 주 분반 수업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게 놀라운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마음을 통하는 교제는 유일하게 나는 편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편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서로 다 릴레이 방식의 편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유도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 자, 분반 수련회를 하는 데에는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당 안에서 모여서 교제한다. 절대 의미가 없는 분반 수련회예요. 사실은 분반 수련회를 하는 더 밑에 깔려있는 배경은 어디냐면, 반드시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분반 수련회예요.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어디서 모여서 몇 시에 차를 타고 어느 천안이나 뭐 서산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지금 어디야, 몇 시 어디야, 어디쯤 왔어, 전화를 하면서 또 차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하나가 돼가지고 이미 옵니다. 그러니까 분반 수련회 할 때 직접 교제는 진짜 하나가 돼가지고 직접 교제를 하는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근데 그걸 오해해서 그냥 교회당에서 어디 가정집 안에서 그렇게 교제하는 거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반 수련회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직접 보는데, 실제로 보면 뭔가를 하나를 빠뜨린 듯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강의를 잘못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분반 수련회의 핵심은 이동을 해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열차, 지하, 역에서 뭐 사람을 기다리면서 그때 다 하나가 되더라, 그걸 알게 됐습니다. 자, 기도 부대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8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특히 교사에게 열두 영 더 되는 천사, 열두 영. 저는 참에 본받고 영을 읽을 때 이 영이 뭐냐? 영혼인가? 하고 했는데, 또 배워보니까 그게 아니고 군대에서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용어. 그러니까 군대 가는 분대, 뭐 연대, 뭐 사단 이렇게 좀 큰데, 사단보다 더 큰 규모, 뭐 분단 그런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군단 정도 되는 그런 천사들을 움직이게 해야 되겠다. 그게 가장 큰 핵심적인 기도부대의 중요성입니다. 자, 기도부대에서 우리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는 혼자 하면 굉장히 버겁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한 15분, 20분 정도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너무너무 버겁고 지치고 허기지고 숨 헐떡거리고 하여튼 그런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의 힘이 그 저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다라는 말을 저는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기도를 해본 분은 그걸 이해를 해요. 한번 해보셔요. 진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20분 30분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정말 허기지고 힘이 빠져요. 사탄과의 엄청난 전쟁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운을 뺍니다. 아마.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혼자 하면 버겁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상을 하는 게 기도 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 책 보고 이렇게 뭘 연구해서 지금 강의하는 건 아니고 제가 실제로 분반을 하면서 하나님께 얻었던 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기도 부대를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랬잖아요. 그래서 합심을 만드는 이 핵심의 기도를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안 잡혀먹는 비법이 있는데 어때? 방법 있으면 우리 해볼까야? 이렇게 해가지고 뭔데요? 뭔데요? 막 그러는 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 부대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 이제 처음에는 A급 형제들 중심으로 기도가 이루어져요. 다 하자 그래도 안 하는 형제들 있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기도부 형성이 되니까 B급, C급 형제들까지도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때 그러니까 우리 반을 배정받을 때 출석의 등급으로 A급, B급, C급을 하는 거거든요. 교회 출석도를 따져서 출석을 잘하는 학생을 A급 왔다 나왔다 안 됐다 나왔다 하면은 B급 왔다 다 나오면은 C급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제 급을 나눠가지고 모든 분반을 똑같이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때 분명히 B급, C급인 학생들이 고3 때 고3 더 힘들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결석까지도 안 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부대가 우리 반 자체를 지켜내버리고 있구나. 그걸 보고 제가 정말 놀랬습니다. 정말 그건 감동이 아닐 수 없고요. 얼마나 감동의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은 적이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고3 때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나 같은 미천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정말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 19, 20절인가 그 말씀이 범사에 기도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뭐죠? 예,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로 통일된 말씀이구나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가 저절로 나왔죠. 그러니까 기도가 나왔죠. 하나님이 나와 학생 학교에 주다니 이런 기쁠 수가. 그 기쁨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험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 교사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내가 우리 반을 사탄을 이제 배구를 연상을 해보셔요. 바리케이트를 쳐야 됩니다. 그 내가 바리케이트를 쳐내지 않으면 우리 학생들은 넘어져요. 우리 교사는 우리 학생들을 지키는 제일 선봉장이 돼야 됩니다. 방어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면 우리 교사가 생활이 문란하거나 또 신앙적으로 힘들고 버거워서 내가 쓰러지면 우리 학생들은 바로 무너집니다. 제가 실제로 이것도 체험을 했어요. 고3 한 6월 달인가 7월 달인가 뭔지 모르지만 힘든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한 3주 이렇게 힘들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학생들의 그런 태도나 어떤 것들이 막 산만해지면서 막 대열이 흩어지는 거 있잖아요. 양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듯한 모습을 딱 그게 보이는 거예요. 3주째 내가 당황하기 3주째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가다잡고 정말 뭔가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한테 또 제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싹싹싹 모이는 것이 보여요. 진짜.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분반을 하고 싶어 할 수만 있다면. 분반을 안 시켜주려고 그래서 걱정인데, 왜 그러냐면 분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가장 가깝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내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잘 못하면 학생들의 신앙생활이 여지없이 이렇게 흐트러져요. 근데 내가 착 쳐 있으면 학생들이 벌써 탁탁탁 모여요. 이런 것들을 정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분반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무슨 복을 타고났는지 지금 한턱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사가 하는 그런 역할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사가 하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로 따라오도록 해야 됩니다. TV 보지 마라 하면서 내가 TV를 본다.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생활이 깨끗한 생활을 하고 학생들에게 그 생활을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봉장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 완벽한 생활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학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애들 아무도 없으면 밥 굶고 막 그냥 대충 라면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애들이 있으면 밥에서 빠듯 김치찌개 끓이고 하잖아요. 하는 것처럼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물의 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돌보기. 자, 돌보기는 어떻게 돌보느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말씀을 공급하는 거 핵심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을 하는데 어떤 말씀을 공급할 것인가는 우리 학생들의 각자에게 입맛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똑같은 말씀이 아니고 아까 오전에 생활상담을 했죠. 그 생활상담하는 게 사실은 생활상담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 선생님이 학생들과 1차 1대1 생활상담 잘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상담 해봤던 이건 내 수준에 너무 좀 난이도가 높다. 그러면 상담 선생님에게 이제 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지. 생활상담은 생활상담 선생님만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강의를 들었다면, 오전 강의를 들었다면 그거는 오해입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학생 파악은 분반 선생님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생활상담 선생님은 그 얘기를 다 처음 들어야 되지만 우리 선생님은 분반 학생들의 양태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족소적게 필요한 말씀을 던져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낱낱이 살펴야 되는데 머리 자르고 머리 염색하고 귀걸이하고 신발 바뀐 거 옷 바뀐 거 다 체크를 해야 돼요. 열정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열정 책에서 읽었듯이 그 수첩이 빡빡하게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낱낱이 오늘 말투가 얘는 좀 삐진 것 같아. 오늘 뭔가 무슨 일이 있어 보여. 따로 이메일이나 편지를 써서 오늘 수업 시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보여. 얼굴에 좀 우울해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니 선생님 마음이 몹시 아팠다. 이러면서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학생들은 금세 마음이 빨리빨리 돌아옵니다. 학생 파악 반드시 해야 되고요. 돌보기 위해서는. 자,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이제 돌봐야 되는데 억지로 아이고 이 녀석들 말도 안 듣고 꼴도 보기 싫어 이러면서 억지로 하면 돌봐지진 않고 애들은 점점 멀어집니다. 특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사춘기에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절대 체벌은 안 됩니다. 중고등부에서는 절대 억한 단어, 억한 표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 멀어지게 돼 있어요. 반대 칭찬으로만 아이고 왜 그랬어 아이고, 내가 안타까워서 죽어야 돼요. 그 마음으로 가야지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내가 막 그걸 보니까 선생님이 아파 죽어.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러니까 선생님이 아파 죽는구나. 나 전달법에서 배웠죠. 내가 그 표현으로 가면 학생들이 언젠가는 돌아오게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 27장 23절 보시겠습니다.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의 마음을 두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리고 잠언 25장 11절 말씀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정말 학생 개개에 맞는 합당한 말씀으로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분반 수업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분반 수업을 처음에 준비를 할 때 저도 신입교사 교육을 받았고 저도 5개인가 6개인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교육을 받았을 때 이렇게 프로그램이 대단한 프로그램 속에서 교육받은 건 아니고요. 정말 그 간략식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정말 머릿속에 하나도 이렇게 뭘 교육받았는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그림을 그려주지 않아가지고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때 교사 수기 책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자를 처음부터까지 다 읽었어요. 그러냐면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분반 학생들이 어쨌다는 건지 선생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사를 해야 되는 건지 전혀 안 그려서 그 수기집을 처음부터까지 다 읽으니까 아 이러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정말 수업 준비를 할 때 머리를 짜매고 어떻게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수업 준비를 하면서 학생들이 정말 그 말씀을 잘 받아먹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대단하게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딴짓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신입교사 할 때.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하고 궁리를 하면서 그때 마치 또 구약을 성경을 읽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다 이거다 한 게 이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여기 두 개 찾아있는 말씀을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게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네, 바로 아 이거구나 하면서 이거를 깨달은 순간 그날부터 솔로몬 왕에게 주시었던 그 총명과 넓은 마음과 지혜를 저에게도 주십시오. 나에게도 그걸 못 받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 기입했고 나 받아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더니 정말 지혜를 주시는데 내가 혹시 준비할 때 혹시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수업 중에 그게 찰나에 탁 나오는 순간까지도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하면서 내가 혼자 감동돼가지고 혼자 막 재밌어가지고 수업을 하는 적도 막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제가 몇 개월 까먹은 거는 선생님께서는 안 까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좋겠습니다. 자, 저는 그 분반 수업을 준비를 하면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오세일 이제 목사님 그때는 부장선생님이셨습니다. 그때 오세일 목사님께서 이제 찬빛을 해주시면 그것을 이제 손으로 이렇게 유인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이제 적어주시면 실판에 적은 거를 막 적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컴퓨터에다가 타자를 직접 다 칩니다. 공부한 내용을 그거를 읽고 또 읽고 찬빛 읽고 또 읽고 이것을 그러니까 이거를 타자 치는데 하루 꼬박 걸려요. 월요일 하루 꼬박 걸리고 화요일 날도 좀 못하면 화요일까지도 와요. 점점점 더 많이 해주세요. 그거를 타자 치기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까지 주로 타자를 치고 수요일부터 이제 찬빛 읽고 그 이게 주신 그런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거를 하다가 목요일 하루는 쉽니다. 그리고서 다시 금요일날 다시 묵상을 시작해요. 그리고서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금요일날 주로 저녁에 시나리오를 짜요. 저는 금요일날 신화를 짜고 토요일날 기도 가운데 이제 그거를 이제 리허설 비슷하게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제 연구를 더 합니다. 금요일날 짜는 거는 토요일날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자매가 뭐 영화 보러 가자고 할 수도 있고, 뭐 애들 뭐 어디 가야 되는데 뭐 어째야 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금요일날 일부 항상 시나리오를 짜놨습니다. 수업 시나리오를. 일주일 내내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구하고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교사가 이제 먼저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방금처럼 나옵니다. 그 묵상할 때 학생이 뭘 가르칠 것인가를 묵상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 말씀이 내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를 먼저 묵상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 고린도 전서 14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같이 있겠습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아 깨달아진 마음으로 깨달아진 말씀으로 애들한테 가야 말씀이 훨씬 더 강도가 세게 나가요. 눈빛부터 달라져요. 제스처부터 달라져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말씀을 먼저 정리해서 내가 안 깨달아진 말씀은요 저는 안 썼습니다. 처음에는 깨달아지고 안 깨달아지고 간에 무조건 시나리오 짜느라고 진짜 그랬었어요. 2학년 때 그 처음에 신입교 됐을 때. 근데 이제는 이제 성경을 점점점 배우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해야 되겠다. FM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하란 대로 하면 분명히 성공하는데요. 이렇게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수업을 하면 확실히 수업 분위기부터 달라지는 걸 느껴요. 선생님이 하는 그런 눈빛 시 벌써 막 강도가 되고 막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표정들이 아주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제 스스로도. 그 다음에 월화수 이렇게 먼저 묵상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금요일부터 하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학생에게 뭘 학생 수준에 맞는 학생에게 지금 생활과 관계 지어서 이런 수준 맞게 분반 수업 계획안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무슨 분반 수업 계획안이니까 1뭐 2뭐 3뭐 해가지고 뭐 해야 되나 보다. 그게 절대 아니고요. 그냥 메모지에다가 처음에 기도 무슨 말씀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러이러하니까 먼저 이런 질문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잠깐 메모하는 것도 분반 수업 계획안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디 꼭 틀 안에다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 꼭 숙제한 듯한데 좌우지가 뭔가 시나리오는 필요합니다. 우리 TV에서 그 무슨 토크쇼나 무엇을 할 때도 그냥 절대 안 합니다. 분명히 그 작가가 멘트들을 다 주고서 거기에 맞는 발문을 해서 설문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그 분반 수업을 할 때 그것을 많이 응용을 하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분반 수업 준비는 항상 기도 가운데 기도. 절대적인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자, 기도 가운데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지게 하는 것도 성령이 깨달아지게 해주시는 거고요. 또 한 가지로 놀라운 것은 학생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자, 그 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 7절 읽겠습니다. 같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까 읽은 말씀의 위에 있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가직저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내가 잘해서 내 말 주변으로 말 재주로 해서 학생들이 잘하는 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않고는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분반은. 그래서 깨어있으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그 깨어있으라 이게 항상 기도하고 있으라 라는 뜻입니다. 기도하고 있으라.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받아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 다른 게 없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교사는 정말 이 기회에 정말 기도하는 습관을 잘 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분반 수업 시간이 왔습니다. 실제라는 것은 프랙티스. 이제 여러분이 분반 수업을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 한 시간 수업이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분반 수업 시간에 삥 둘러 앉아서 이제 수업을 시작할 겁니다. 자, 그림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 뭐부터 하냐면 찬빛 검사를 하십니다. 찬빛 검사를 하시는데 찬빛 검사를 안 하는 선생님도 있고 하는 선생님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찬빛 검사를 안 하면 애들은 자동으로 안 합니다. 근데 하면 하는 애들도 있고 안 하는 애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하면 계속 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찬빛 검사는 반드시 하는데 그냥 찬빛만 검사해서는 별 밋밋해요. 우리 초등부에서는 유초등부에서는 무엇을 하면은 스티커를 붙여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애들도요 그런 그 상급 제도를 반드시 활용을 하는 게 좋은데 제가 실제로 상급 제도를 활용해 봐 실제 했더니 효과가 정말 있었어요. 찬빛상 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찬빛상을 매기는 성적표인데요. 찬빛상 평가표 이렇게 해가지고 각 형제에 따라서 네 개의 항목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뭐냐면 출석 시간 엄수도, 지각을 하냐 안 하느냐, 찬빛 성실도, 찬빛을 다 했냐 안 했냐, 어디를 빠뜨렸냐, 뭐 답이 맞았나 틀렸나를 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암송, 그다음에 편지 교재 참여도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자, 매깁니다. 처음에는 A 하면서 호응도가 처음부터 딱 100은 아니었어요. 근데 점점점 100%로 갔어요. 갔는데 요령은 출석시간 엄수도는 정시 딱 오면 5점 주고요. 15분 간격으로 지각을 하면 1점씩 감점합니다. 그 다음에 천빛 성실도에다가 딱 모든 칸을 다 메꿨으면 A+, 조금 빠뜨렸다 어딘가 그러면 A, 조금 서운하다 그럼 B, 이런 식으로 좀 빠뜨리는 그런 공간 여백을, 그러니까 답을 조금 빽빽이 썼다고 해서 점수를 좀 많이 준다는 기보다는 성실도 뭔지 모르지만 답이 이만큼 쓸 답인데 한 줄만 따랑 쓰고 말았다, 그것도 조금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뭐 A 다 풀었기 풀었는데 서운하다 그러면 A뿔 아니고 A 이렇게 점수를 매기셔서 5.43210점 했는데 C 아무것도 안 왔으면 C를 줍니다. 왜냐하면 F를 주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래서 왜냐하면 조금 그래도 B나 C, B뿔, C뿔 정도 맞으면 한 줄 썼으면 C뿔 뭐 이렇게 주는데 그래도 B 이상은 맞거든요. 조금 깔짝만 해놓으면 그러니까 격려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F까지 가지 말고 이렇게 A뿔 A 이런 개념의 그 점수를 매기는 거는 확실히 효과가 좋습니다. 자기 점수가 A를 딱 맞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A뿔을 맞기 조금 더 해오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받은 점수를 자기가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암송. 완벽하게 암송을 했으면 2점. 살짝씩 이렇게 보고했다 그러면 1점, 전혀 안 하고 그냥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0점 이렇게 줬고요. 편지 교재는 편지 한 통당 3점씩을 줍니다. 그러니까 each other 편지를 쓰게 하는 건데 편지를 쓸 때 항상 직접 편지 어떤 선생님한테 편지 쓸 수도 있고 저도 편지를 물론 쓰고요. 그 다음에 A 형제가 B 형제한테 편지를 쓸 때는 반드시 편지를 선생님한테 주어서 선생님이 배달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야 오늘 기쁜 날입니다. A 형제가 B 형제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디 뭐 멘트 비슷한 그런 흉내를 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3이지만 되게 어린애들처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셔가지고 3개월 간격으로 분기별로 점수를 다 매겨서 석차를 매깁니다. 그래서 1등. 1등, 저는 1등 뭘 줬냐면 이걸 사줬어요. 성경책. 그 다음에 2등은 서적부에 가서 신앙서적 7,000원짜리. 그 다음에 3등은 한 2-3천원짜리 이렇게 성적을, 이렇게 선물 사주는데, 1등은 놀랍게도 4분기 동안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4명이 다 한 번씩 다 바뀌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6명 중에 한 번씩 다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다 A급이 다 돼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놀랍게도 상을 다 고루고루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암송 확인. 자, 암송 확인은 이제 한꺼번에 다 하면 목소리가 커가지고 암송 확인지가 좀 어렵죠. 그래서 무슨 방법이 좋을까? 제가 보기에는 퀴즈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중고등 보니까 퀴즈 쪽지 이만큼 다 나눠지고, 자, 오늘 암송 말씀 다 적어보세요. 스커닝하지 말고 이러면서 하면 분명히 제 생각은 그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올 때 암송을 반드시 하고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 실천을 못 해봤어요. 지금 다시 분반하면 저는 퀴즈를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헌금. 자, 헌금을 반드시 하는데, 헌금은 선생님이 안 하면 학생 안 합니다. 그러니까 헌금 담당 학생이 반장이, 이제 반장이나 헌금 담당이나 이렇게 있습니다. 헌금 목투를 가져와서 이제 다 나눠줄 거거든요. 아니면 다 갖다만 놓으면 선생님 나눠주면서, 이제 헌금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애들이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자, 우리 헌금하고 수업 시작합시다. 그러면 선생님 막 자꾸 지가 꺼내가지고 막 같이 막 넣고,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넣고 빼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솔선을 먼저 해야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 열정 읽을 때 무의식적인 의식, 뭐, 그 있죠. 세 번째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이 일어나는 거 하는 것처럼 습관으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습관은, 좋은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끊임없는 반복학습을 필요로 합니다. 헌금하고 수업 시작합시다. 라는 멘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헌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헌금하고 시작합시다. 자, 기도하실까요? 이렇게 이제 다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하죠. 자, 기도를 할 때는, 시작 기도는 반드시 분반 선생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실 때 기도를 제발 약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분반 선생님은. 왜 그러냐면 약물이의 본이 되라. 그 원리에 입각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모본을 반드시 이행을 하셔야 돼요. 먼저 아버지를 부르시고 찬양을 함과 함께 아버지를 부르죠. 그래서 천지와 우주 마음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 그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를 하는 거죠. 우리 형제 가운데 숨은 죄가 있으면 말씀과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강구를 하는 겁니다. 강구. 오늘 공과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게 강구겠죠. 분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전도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지금 있을 거예요. 반 안에서 그 형제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직 교제 못 나오고 있는 형제 자매들 이름 부르면서 교제 나오게 해달라고. 이름을 직접 불러야 됩니다. 부르는 게 좋습니다. 해서 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실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보통 많이 기도를 하는데 그게 좀 어색하다 그래가지고 이 모든 말씀이라는 말씀은 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이 모든 말씀을 빼고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분반 수업 시 유의사항. 아주 중요한 오늘의 그 클라이막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실제입니다. 자, 분반 수업을 하러 모일 때 책상이 있으면 책상을 주변으로 모이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모일 때는 이제 다 띄엄띄엄 이렇게 앉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선생님의 역할은 다시 무릎과 무릎이 닿도록 앉혀야 되는 겁니다. 떨어 있으면 벌써 마음이 뭔지 멉니다. 옆에 분하고도 멀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무릎 사이로, 무릎을 중심으로 가까이 모이면 벌써 하나가 딱 상상됩니다. 론도, 서클, 에스페란토로 론도인데 그 한 원이 딱 형성이 되면 왠지 모르지 마음이 하나로 딱 뭉친다는 것을 딱 느껴요. 느껴져요. 그러니까 느끼면서 벌써 교제가 되니까 내가 나 따로따로 있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교제할 때 보면 이렇게 직접 마음속에 있는 거를 직접 하더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분반 수업을 할 때 이제 보통 역지사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남 입장을 바꿔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반만 우리 반이 아니고 다른 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박수 치더라도 막 크게 치면 옆 반들은 막 참 수업하다가 또 이렇게 쳐다보고 방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수업 중에는 박수를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간증한 학생들의 발표한 대답한 학생들의 그런 교사들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밋밋하게 그래서 그 다음 학생 이렇게 하면 수업 분위기가 아주 썰렁합니다. 그리고 재미도 없고요. 그래서 재미도 없, 괜히 얘기했다 했나 보다, 이게 내가 뭐 잘못 발표했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생님들의 뭐 눈빛도 좋고 하여튼 뭔가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야, 우리 박수 쳐야지 너무 잘했죠 이렇게 이렇게 귓속말로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박수를 치면 소리를 들어서가 아니라 이제 제스처로 느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분반 수업을 시작할 때 기도는 반드시 하죠. 자, 그리고 나서 반드시 공과와 관련된 성경 주제 말씀을 반드시 찾고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히기 위해서 그래요. 그 목적은 그러니까 그 제가 고3에 들어갔는데 분반 수업을 시작한다면서 성경 말씀도 안 찾고 성경 열지도 않아요. 어디 앞에 놓지도 않아요. 여기 놓고 자 이제 분반 수업하는데 이주가 잘 지냈어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수업하는 걸 보고 제가 이 반만 그런가 하고 다른 반도 가봤더니 또 여기 물이 막 번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건 절대 정석이 아니고요. 반드시 주제 말씀을 뭐 찾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수업 시간에는 존칭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야 알겠지? 알겠어? 뭐 이런 표현은 제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친밀감을 위해서 반말을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받았거든요. 들었는데 실제로 저는 수업 시간에 존칭어를 안 써본 적이 없어요. 반말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자 우리 그래서 제가 설문을 이번에 하면서 수업 시간에 존칭어를 사용하십니까? 라는 설문에 7, 80%가 반말을 사용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 그런가 라고 제가 하면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회학교에서 선생님이 반말해 어떻게 얘기해? 그러면서 너 그랬냐? 이렇게 그랬냐? 이렇게 그랬니? 이렇게 하면서 반말로 하는 게 좋아. 그랬어요? 어쨌어요?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랬더니 더 믿음이 가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요. 제가 이 존칭어를 사용하는 이거는 수업 시간에만 쓰라는 거예요. 친밀감은 수업 아닌 시간에 친밀감 형성하는 거고요. 수업 시간은 나와 학생 간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내가 중간에 관계를 내가 전달자 역할로 맺어주는 관계를 하는 그 입장이지 내가 학생하고 친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애들에게 전달할까 그게 선생님의 역할이라는 거지 내가 왜 친해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분반 시간은 절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다는 그 입장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호칭도 누구 형제 자매 형제 얘기해보세요. 누구 자매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 수업하는 분위기가 훨씬 더 뭐라 그럴까 가볍지 않고 조금 더 신중하게 수업에 응합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근데 갑자기 여태까지 내내 반말로 찍찍하다가 갑자기 존댓말 하려고 그러니까 쑥스러워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설문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한 번에 바꾸기 어려우면 섞었다 안 섞었다 이렇게 좀 하다가 한번 존댓말을 전칭어를 한번 써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뭐 아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뭐 하셨습니까 이런 조칭을 쓰라는 게 아니고 했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그 어투 있잖아요. 알겠죠? 뭐 이런 어투를 사용하시면 시옷자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했죠? 이런 정도의 존칭어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매 공과 주제에 따른 학습 목표를 반드시 세워서 수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공과 제목이 뭐다? 뭐다? 예를 들어서 오늘 공과 이제 참빛 공과 제목이 제 맥과 거짓말. 거짓말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학생에게 거짓, 이 학생으로 하여금 뭐겠습니까? 생활 가운데 거짓말 하지 않는 학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번 국가를 통해서.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수업에 들어가는 거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거짓말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알겠죠?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가지고는 학생들이 내가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에 대한 그런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성경이 거짓말 해가지고 큰코 다친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역사 공부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 목표는 우리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 거짓말 하는 학생들 있어. 그러면 그 학생들에 맞춰서 신화를 짜는 거죠. 한 일례를 들면 우리 학생 중에 고3 학생 중에 아버지가 내가 교회 다니는지를 모르는 아빠가 있어요. 엄마는 구원 받아서 아는데 아버지는 교회 다니는 걸 모른답니다. 그래서 일요일마다 나올 때마다 너 어디 가냐? 그러면 저 도서관 가요 하면서 나오고 학원 가요 하면서 나오고 항상 거짓말하고 나와야 된답니다. 제발 안 물어주면 거짓말 안 하고 오늘 별일 없는데 거짓말하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제가 되잖아요. 항상. 그래서 어떻게든 이 마음을 없애줘야 되겠다라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근데 마치 공과 속에 거짓말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오늘 핵심 포인트죠. 너 이제 잘 만났다. 그래가지고 그 시나리오를 계속 이제 수업을 짜 나가는 속에 이 학생이 아 그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크게 합당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제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자, 다섯 번째, 교사는 학생들의 생각이나 사고를 증진하도록 발문합니다. 자, 발문. 자, 이 발문이 우리 수업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클라이막스 중에 또 클라이막스. 그야말로 포물선 엎어놓은 것의 정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발문을 어떻게 잘 하느냐가 정말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발문을 어떻게 잘 하느냐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지혜를 많이 구했느냐하고도 직결됩니다. 이게 지혜를 구하라는 것은 이 발문을 구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인지 이것인지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질문과 발문의 차이점 자 뭔지 모르지만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이 뭐예요? 라고 질문 몰라서 묻는 걸 질문이라면 발문은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로 하여금 요즘 학생들이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이 중고등학교 때 시절에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으니까 라고 혹은 거기다 눈높이를 맞춰버리면 실패입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어떤 면에서는 많이 안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식적으로는 정말 많이 알아요. 컴퓨터 뭐 하여튼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 다 알잖아요. 많이 압니다. 선생님들보다 많이 압니다. 그 부분은. 근데 사고의 체계에서는 아주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TV, 컴퓨터를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 사고력이 아주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 어프로치를 하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얘를 중학교 1학년이려니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3도 제가 고2니까 다 커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초등학생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을 사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고2 때 고민했거든요. 근데 요즘 성인들을 만나도 그런 얘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었는데요. 그러는 걸 보고 세상을 살면서 그런 생각도 안 해보고 살 수도 있구나.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이 정말 그런 되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할 시간을 안 줘요. 부모님들이 학원 가고 그다음에 못 가고 하다 보니까 사색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연을 보고 사색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것이 참 필요하긴 한데, 그래서 미술을 가르치는 건 아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연을 보고 뭘 느꼈어? 이걸 보고 뭘 느꼈어? 이런 훈련을 시키거든요. 뭐 문학을 읽으면서도 뭘 느꼈냐 이렇게 시킨다는데, 저는 수준이 낮아서 문학책 읽으면 뭘 느꼈냐는 것이 도저히 안 하고, 뭔 얘기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발문을 제발 많이 해주시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 수업 왜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우리 발문. 자, 발문하실 때 분명히 의도적 발문을 해야 됩니다. 의도가 있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물어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발문을 하면 우리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발문을 해야 되겠다, 이게 나와야 되고요. 이 발문을 이제 하면서 이제 공과 목표가 고지가 저기 있죠. 거짓말이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가 목표죠. 그러면 그쪽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문을 연속적인 시리얼로 발문을 해서 목표를 향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발문이 처음에 딱 하는 게 뭐겠습니까? 왜냐하면 분반 수업은 생활과 관련돼서 학생들의 생활을 꺼내는 거니까. 자, 구원받기 전에 거짓말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수업을 하면 손 안 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100% 있습니다. 그래서 다 손이 듭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나서 거짓말 해본 사람, 그래도 어떨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거의 다 손 들어요. 이렇게 손 들면 언제 거짓말 해봤어요? 그걸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는 환경을 깨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끄러워서 대답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짓말 해본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 거짓말 했던 거를 먼저 이제 얘기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먼저 시킬 때도 무조건 오른쪽부터 쭉 돌아가면서 얘기해보세요 라는 방식은 아주 효과가 별로 없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대답은 그냥 신앙심이 낮은 부끄러움 잘 타는 학생한테 시키면 대답을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면 다 전염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대담하게 질문 대답하는 걸 딱 대답할 수 있으려면 A급 형제가 자매가 시작을 하겠죠. 그럼 얘가 하나를 딱 시작하면 그 다음은 자동으로 다 나와요. 왜냐면 쟤도 그랬네. 그럼 쟤도 그랬으면 나라가 못할 수 없냐면 A급이 거짓말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신화를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부터 시킬 것인가까지 다 기획이 나와야 됩니다. 즉흥적으로 누가 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데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안 합당할까요? 당연히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성경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그러면 그런 말씀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그래가지고 어디 탁 찾고, 이렇게 말씀을 발문을 해서 의도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을 뭐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답을 선생님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발문은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찾게 하려면 어떤 발문을 하면 이 말씀을 찾아지게 되는구나가 나와요. 되시죠?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의도성 발문을 수업 중간중간에 연결해서 쭉 하다가 그 다음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발문을 하실 때 반드시 구체적인 발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추상적으로 제가 참피디의 어느 문제를 보니까 그것도 중등부에다 어떤 문제를 넣어놨냐면, 헌금은 나는 헌금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무슨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 말씀이 굉장히 추상적이죠. 중등부 수준에는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방법? 그냥 꺼내서 봉투에 넣는다. 그것일 수 있잖아요. 도대체 뭔 얘기 하라는 거야? 이런 추상적인 질문은 오히려 혼란스러워요. 너무 뻥찐 대답을 하게 하고요. 오히려 특히 고등부 같은 경우에 아니 그걸 대답이라고 했냐고 이렇게 퉁주기 쉽죠. 그러면 이제 본전도 못 찾았다고 오늘 이제 지하철 타고 가면서 막 발로 차고 갑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선생님이 뭘 물어보는구나를 확실하게 알도록 발문을 해야 돼요. 내가 발문했는데 대답을 머쩍머쩍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더 쉽게 구체적으로 더 접근을 시켜서 대답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하면서 이러이러 그거 하는 거 그럼 그거요 하면서 대답을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여기는 매뉴얼이 없어요. 학생의 수준에 따른 발문을 골고루 실시를 해야 되는데 대답 잘하는 학생하고만 발문했다가 답했다 하면은 될까 안 될까요? 그러면 이 수업 이렇게 꽂아놓은 보리자루 형의 그런 형제자매들은 수업이 재미가 없으니까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준에 따라서 발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수준 높은 발문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수준 낮은 발문부터 하는 겁니다. 제가 상담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욥기 26장 7절에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그 말씀 있죠. 그러면 이제 아까 질문했는데 얘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혼자 괜히 기분 나빠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풀어줘야 되겠잖아요. 찬스를 어디서 잡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명 있는 중에 딱 그 학생을 다시 집어가지고 북편 하늘 허공에 펴시며 북편은 북쪽일까요? 남쪽일까요? 이렇게 하면 북쪽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와 어떻게 알았냐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확 얼굴이 펴는 걸 봐요. 그래서 이렇게 수준이 낮은 애들은 이렇게 단순한 질문을 하고요. 수준이 높은 거는 이제 생각을 깊이까지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수업 분위기가 굉장히 막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을 이제 물론 단순하다 해서 항상 걔한테 단순하다 시키면 기분 나빠 안 나빠요 또 안 그러기 때문에 조금 또 레벨을 또 올려가지고 이렇게 또 찾아 질문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생의 대답에 대한 교사의 반응 항상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대답을 했는데 그걸 대답이라고 해서 그 말을 하고 그 무슨 얘기 그런 게 어딨냐고 이렇게 하면서 대답을 하면 굉장히 무안합니다. 왜냐면 굉장히 얼굴 빨개지죠. 특히 그 자매반하고 형제반하고 합반할 때 주로 형제 교사가 이제 반을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자매반 앞에 자매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핀잔 주면 이제 얼굴 진짜 빨개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교회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반응은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했는데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반드시 해야 되냐면은 야 그런 대답이 나올 수도 있네요. 그거는 사실은 세상에 그런 대답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표현이 속에 깔려 있지만 그 학생의 입장에서 전혀 기분이 안 나빠요. 그런 대답이 나올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야 다 놀라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면 분위기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올리고 이게 굉장히 띄우는 그러니까 이런 수업 분위기는 교사가 반응을 뭐 어떻게 딱 하느냐에 따라서 수업 분위기가 막 달라지는 거야. 반응. 자, 항상 긍정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아까 얘기했듯이 반응할 때, 이제 뭐, 하기도 하고, 뭐 눈빛을, 야,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 제스처를 정말 많이 쓰셔야 돼요. 멋있잖아요. 제스처를 많이 쓰면. 그래서 멋있는 선생님은 제스처를 많이 쓰는 선생님. 밋밋하게 앉아서 하는 말만 이렇게 입만 가득 하면 학생들이 별로 재미있어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스처를 많이 쓰시고 선생님 자세가 벌써 학생들 향해서 몸이 벌써 이렇게 다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학생들도 다가와요. 다가와서 같이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푹 퍼져 있는 자세로 앉아서 수업을 하면 다 쳐져 있어가지고, 네, 아니요. 그러고 굉장히 살아있는 그런 수업이 안 되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업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공과 주제에 따라서 수업 방식이 다 달라지게 되는데, 이 수업 방식은 내가 이 방식으로 오늘 해야지, 이거는 이거 방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공과 주제를 묵상하고 수업을 준비하다 보면 저절로 어떤 이 공과에 맞는 수업이 그 시나리오가 짜지면서 수업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기도가 공과 주제다, 제목이다 그러면 첫 멘트, 저는 이제 발문이 기도해본 사람, 저는 손들기를 좀 많이 시킵니다. 왜냐하면 손을 들게 한다는 것은 대답으로 하는 것보다 의사표현을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했다와 안 했다가 빨리 결정이 나요. 그러면 한 군과 안 한 군을 빨리 나눠가지고 빨리 그 다음 멘트를 준비해놓은 멘트들 중에 이제 꺼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했던 군과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A군과 B군을 이제 디스커션을 시키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기도해본 사람, 그러면은 물론 다 했어요. 그건 너무 기본적이냐면은 손을 드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첫 스타트냐면은 그 노래 부를 때 목을 좀 키우게 하려면 좀 가벼운 발성 연습하듯이 손 드는 거 훈련, 이제 좀 갑자기 어려운 질문을 하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우리 기도해본 사람 선생님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반밖에 안 들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타덕이 젖어가지고 안 들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서 딱 안 들면 기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럼 그때 다 들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은 다 들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질문을 탁 넘어가요. 자, 그러면 기도를 하루에 몇 번씩 하세요? 점검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몇 번씩 하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그거는 돌아가면서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잘한 형제부터 시키는 게 좋을까요? 못한 형제부터 시키는 게 좋을까요? 이 경우는 못한 분부터 시키는 게 좋아요. 잘한 거 있으면 나는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점점점 더 못해집니다. 왜냐하면 위축되니까. 그래서 못한 형제부터 올라갑니다. 자, 누구 형제 몇 번 하루에 몇 번 해요? 짝짝 해가지고 마지막 A급까지 가면 하루에 몇 번 해요?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러면 언제 하세요? 기도를. 그래서 저는 아침밥 먹고 저녁 먹을 때만 해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그렇게 수업을 끌고 가는 듯 기도 생활 꼭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목표를 세워서 가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구나를 파악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죠. 지금 우리가 기도 부대를 항상 해가지고 기도하자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파악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럼 언제 했느냐? 기도 제목을 무슨 대고 기도를 하고 있느냐 다 꺼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수업 방식이 그 방식하고 또 말씀이 일대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라는 거를 공과 주제로 할 때는 다르잖아요. 천년 왕국은 생활적으로 꺼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거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나오게 됐잖아요. 그러면 천년 왕국 때는 뭐 할까요? 사람이 뭐 구원받은 사람, 안 구원받은 사람, 천국에, 천년왕국에 갔을까, 안 들어갔을까요? 뭐, 이렇게 막 얘기하면은, 긴가민가 해, 이제 막. 긴가민가 한 거를 잡아줘야 되겠다라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찾아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모든 수업을, 이렇게, 발문을 해가지고, 그런 걸 내가 아는지 몰랐는지도 몰랐는데, 발문해보니까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업 방식들이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수업 방식이 항상 내 수업 방식은 똑같다. 그러면 그 학생들의 출석에 반드시 결과가 따라요. 수업 방식이 반드시 똑같으면 제가 보기엔 흥미상실입니다. 지각을 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을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라니까 가고, 와야 되니까 오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 출석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근데 저희 반 같은 경우에 왜 출석을 한 학생 같은 경우는 엄마가 학부모 간담회 때 학교 가면은 이제 아침에 학교 갈 때는 벌러 차고 일어나서 깨워야 가는데 일요일만 되면 깨우지도 않은데 알아서 탁탁 씻고 그냥 탁 교회를 가더라는 거죠. 그것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뭐냐고 제가 한번 물어보고는 싶은데 지금 군대 갔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려고 물어보는데 제 생각은 수업이 재미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재미있게 해야 된다. 근데 재미있는 수업을 한다 해서 너무 오락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재미있게 하면서 눈물 흘리게 해야 돼요. 그게 감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감동까지 줘야 되니까 얼마나 더 많은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감동을 주려면 교사가 울면 됩니다. 교사가 울려면 내가 그거를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라고 울어서 제가 간증을 했을 때 다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울 때 지금도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그 감동을 한 병 줬을 때 우리 학생들은 분명히 변화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강 이제 수업 방식에는 뭐 설교식, 강의식, 질의응답식, 제일 많이 쓰는 게 질의응답식이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토론식, 이야기식, 뭐 발표식, 역할극,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질의응답식이 가장 효율적인, 가장 좋은 방법인데 거기에 각 공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들이 다 이 모든 게 조합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오늘 공과는 무조건 질의응답식으로만, 오늘 공과는 강의식으로만, 이게 아니고 강의식을 좀 하다가 질의응답식이 되다가 이렇게 모아지면서 수업이 되더라는 거죠. 저절로 내가 이걸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닌데. 자, 극장식 모형이라는 이런 단어를 제가 조금 더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전국 교사 수련회를 한번 갔는데 이번 7월 17일 날 우리 신입교사 선생님들 다 전국 교사 수련회에 가야 됩니다. 교사기 때문에. 자, 이제 공부를 하실 겁니다. 자, 거기서 문관영 목사님께서 이제 교육대학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하셨을 때, 제가 신입교사 한 그 첫 해예요. 그때 겨울에 이거를 강의를 하셨는데, 극장식이라는 단어가 탁 들어오면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아, 이거를 우리 분반 수업에 적용을 하는 해봐야 되겠다. 그거를 하면서,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보통 수업, 교재를 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구역장님이 이렇게 딱 간증을 하고, 자, 오늘 이쪽으로 돌고, 내일 이쪽으로 돌고, 이렇게 하는 구역들도 있잖아요. 그런 방식은 생각보다 굉장히 분반 안에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자, 이쪽부터 쭉 돌아가면서 발표합시다. 이라는 거는 굉장히 생동감이 없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돌아가면서 발표시키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저것 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번거로울 때가 있으니까 기도 몇 번 하세요 할 때는 돌아가버리는 게 빨리 돌아와버려야 되니까 누구 시켜 하고 할 정신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꼭 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이제 뭔가를 시켜서 간증을 얘기했다고 합시다. 간증을 하면 간증한 사람에게 한 아이디 하나입니다. 아이디 1. 간증한 사람에게 간증을 듣고 싶은 사람을 지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멘트를 재미없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토크쇼의 사회자가 되는 거예요. 자. 간증이 굉장히 어떻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격려해 주고, 필요한 말씀 해 주고, 자, 다음은, 우리 김모 형제가, 간증을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 싶은 아마 형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형제를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형제들, 이제 자매들이 파지어 막 다시 쭉 막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막 하잖아요. 그쵸? 근데, 막, 나 시킵니다. 죽인다. 이런 표현이지만, 이제 오히려 그 형제를 딱 시켰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형제가 나중에 죽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 이 형제가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거를 알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시키게 하는 거예요. 하이 하고요. 자, 분명히 반 안에 꼬다는 보리자루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있어요. 말을 시켜도 안 하고, 네, 아니요, 하니까 다 하고 그런 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도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해버립니다. 자, 발표나 간증은 반드시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A급부터 시킵니다. 맞죠? A급부터 시켜야 그것이 번져요. 자, 잘하게 모방을 해서 간증을 합니다. 자, 근데 점점점 갔는데 중간에 간증이 하다 말았다거나 뭔가 좀 부족했어요. 부실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좀 뭔지 모르지만 서운하죠? 자, 우리 김모 형제의 간증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거나 아는 것이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질문하시죠. 이렇게 멘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도를 A급 형제는 간파를 해요. A급 형제는 반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냥 그 의도를 알고, 형제 그럼 그때 구원받을 때 누가 인도했어요? 딱 물어봅니다. 그러면 몇 가지. 그러다면 하나 질문하니까 그 다음 질문이 또 생각이 나. 그럼 다른 형제가 또 물어보고, 그러면 물어보는 과정에 이제 단정할 내용들이 다 나와요. 왜냐하면 샘플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물이 빠졌으니까 그 내용물을 질문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 다음 형제는 그 내용물을 원래는 얘기할 실력이 안 됐는데 그 항목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간증이 훨씬 더 부드럽게 연결이 되니까 이 그렇게 성의 없는 간증이 질문할 시간을 하겠다 하는 거는 보통 두 명 정도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무난히 되더라 이거죠. 처음에 분명히 이 선생님들 중에 아마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반은요, 그래도 한 명도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하고 뭐 포토시 예 아니요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뭐 말을 하고 참 꿈과 같은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 고2 딱 학생 받았을 때 정말 꽂아 놓은 보리자루였어요. 정말.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말을 하게 시키느냐, 이거를 정말 입을 열게 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 첫 스타트가 손들기였습니다. 손들기. 손들기를 시작한 게 첫 훈련이에요. 의사 표현하는 첫, 그렇다가 아니요, 예 하다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간증을 다 하게 됐어요. 재밌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들기.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 더 이상, 질문을 안 해도 되냐면, 그 다음에 좀 진행하는 게 조금 무리가 되겠다 싶으면, 아니요, 이해만 해도, 됩니다. 자, 분반 수업의 실제. 자, 실제 중에, 분반 수업을, 하실 때, 수업을 하는 그 내용물을 뭘로 하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선생님은, 이제 오늘 공과는 던져놓고, 오늘 생활교재 일주일간 어떻게 지냈어요? 이제 간증 다, 오늘 구역모임 하는 거야, 한마디로. 구역모임 하시는 그 선생님이 한 분이 있죠. 그게 생활교재형, 세 번째. 여기. 그다음 또 한 분은, 선생님이 처음부터까지 알겠어, 모르겠어 하면서 계속 공과, 아예 좀 설교를 합니다, 이제. 그거는 성경 자꾸 뭐 자꾸 하는데, 하는 그런 공과 중심형. 공과만. 이 공과 주의명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생활교재형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고요. 생활교재형은 우리 학생들에게는 왜 안 맞냐면, 1년에 한 두 번, 세 번, no problem. 네 번, 다섯 번 넘어가면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의 생활은 뻔해요. 학교, 집, 도서관, 뭐 학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생활 교재를 통해서 수업을 이끌겠다 꿈을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나 수업 준비 못하면 오늘 생활 교재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그거는 직무 위기, 근무 태만, 게으름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좀 지양하시고요. 또 공과 주의평, 공과만 막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아까 말씀 시간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과 주의평을 하는 것은 또 안 맞아요. 그래서 또 말씀을 듣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은 굉장히 지루하고 하품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생활공과형이라는 거를 이제 접목을 하는 게 생활공과형인데, 공과 주제와 관련된 생활을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 예를 들었잖아요. 기도 몇 번 하냐, 기도 제목은 뭐냐, 이렇게 하면서 공과와 관련된 생활하고 매치를 시켜서 꺼내놓으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왜 생활교재가 문제가 되냐면, 말씀 시간에 지각한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에게 말씀이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반드시 공과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공과 말씀을 하지 않고 괜히 그냥 쓸데없는 농담담 그렇게 하는 분들 봤어요. 하는 걸 하면, 수업을 안 하고 그냥 엉뚱한 것만 하면 그 학생은 말씀 공급이 처음부터 안 되고 있습니다. 지각한 데다가. 근데 지각한다 하면 한 10분, 20분 늦어서 말씀을 들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건지를 전혀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말씀 시간에 부분 들은 건 들은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지각한 학생은 오늘 말씀은 이 학생한테 하나도 공급이 안 됐다고 전제하고 오늘 말씀 공급을 해줘야 돼요. 지각한 학생들은 아시겠죠? 그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모든 공과의 결말은 반드시 전도로 마무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로, 자, 오늘 그 여기 실전 예시, 분반 수업 계획안 실전 예시를 보면 발문도 나오고 손들기 멋쩐다가 다 나오고, 말씀을 적수적기 찾는 거, 그 다음에 결말이 계속 전도 쪽으로 끌고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전도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반 학생이 찬빛도 100점, 결석도 지각도 안 하고 너무너무 잘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걸 잘하고 해도 전도를 빼먹었네, 참. 전도를 하면 이제 5점, 이렇게 점수를 주는데, 전도, 열매를 맺지 않는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마무리해야 되고요. 아까 우리 분반 수업의 가장 큰 핵심은 학생 개개인에 따른 이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신앙의 정도가 다 달라요. 믿음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학생에게는 전도를 하게 하고, 이 학생은 간신히 교회 출석이나 하는데 전도해라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버겁잖아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교제 잘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런 식으로 개별 지도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분반 수업 계획안을 한번 신중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뉘앙스를 많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교사의 직분을 얻고 주님의 귀한 교사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얻은 그런 모든 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그런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분반에서 주님께 주신 그 지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일깨워 주시옵소서.